일을 계획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을 쉽게 풀리면 뜻이 경솔해지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세월을 두고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한다면 의리를 상하게 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순결로서 사귐을 깊게 하라 하셨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추석에 이어서 개천절이 있어서 좀 더 긴 연휴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하늘이 처음 열린 날이라는 게 참 신화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전읽기를 통해서 저희가 신화와 좀 친해져서 그런지 이 건국신화를 기리면서 국경일로 삼는 전통이 있다는 게 왠지 멋스럽고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자, 우리 상국유사 첫 번째 단락 기억하시죠? 환인의 서자 환웅이 홍익인간의 뜻을 안고 웅녀와 화합하여 단군 왕검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늘이 처음 열린 날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 고전읽기도 왠지 긍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전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도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읽고 싶은 고전,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연 선물 안됩니다. 이번 주는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세 번째 작품인 연극 나의 처용은 밤이면 양들을 사러 마켓에 간다의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리스 신화 전문가이신 건국대 김길수 교수와 함께하는 그리스 신화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공개 특강입니다. 오는 10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2호선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에 있는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열리고요. 고전읽기 홈페이지 공개 특강 신청방에서 자세한 공지 확인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부터 띄워 드립니다.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안녕하세요. 이승열입니다. EBS 책 읽어준 라디오에서 유일하게 원어로 문학을 감상하는 프로그램 바로 영미문학관입니다. 영미문학관에서는 문학사의 걸작을 영어 원문으로 읽고 생생한 우리말 해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밤 10시를 영미문학관에서 만들어보세요.
추석 특집, 우리 고전소설에서 만나는 먹과 지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 주생전입니다. 희구 씨 혹시 네. 삼각관계 주인공 되셔본 적 있습니까?
있죠. 선생님.
아주 재밌는 건 뭐야?
몇 번 있고요. 몇 번 있어요. 한 두세 번,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모르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 나에게 들키지 않은 삼각관계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사람이?
눈치채도 눈치채지 못한.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에 와서 삼각관계가 되라 그러면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복잡해요.
네.
자, 우리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만나볼 주생전이 우리 문학사 최초의 삼각관계를 다루는 애정소설입니다.
아, 예.
자, 이 삼각관계를 쓰신 그러면 권필이라는 선비가 쓰게 되는데,
네.
아, 이 권필,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인데, 우선 16세기 중엽에 예. 태어났어요. 선조 때 주로 인생을 많이 살았고 광해 초년에 이상한 일에 연루돼서 죽게 되는 이런 선비입니다. 시제가 아주 능하고 네. 그리고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 과 매우 막역한 사이였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시와 술로 인생을 살았던 매우 이제 그 기품 있는 선비였는데 사실은 이제 광해 연초에 외척인 유씨 이제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데 이 현상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들 규탄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시 하나가 연루돼서 국류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연루돼서 광해 침국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때 맞은 장독이 도져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생전을 통해서 우리는 권필이라는 탁월한 인물 한 분을 만나보게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주생전 속에서 권필의 삶이 구석구석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보물찾기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퀴즈 먼저 보내드릴게요. 국내 최초의 삼각관계 러브스토리. 오, 이 속으로 푹 빠져보시기 전에 주생전의 주인공 주생은 배도와 선화 이렇게 두 여인과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관계가 되는 건데 여기서 배도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1번 기녀, 2번 선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스파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생전 책장을 펼쳐볼게요. 여기 한 친구들의 존경과 주위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주생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입니다. 근데 엄친아의 조상님쯤 되는 부잣집의 똑똑한 도련님 뭐 그런데 이 엄친아 청년의 앞날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아요.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생전이 시작이 됐는데 북내레이더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시작합니다.
주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시를 잘 지었다. 18살에 태학에 들어가서는 동급생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스스로 자부하는 마음 또한 작지 않았다. 그러나 태학에서 공부하는 몇 년 동안 연거푸 과거에 낙방하자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 속의 사람이란 티끌 속에 깃들어 사는 가녀린 풀잎과 같을 따름이야. 명성이라는 굴레에 속박되어 티끌 속에서 골몰하다가 내 인생을 망쳐서야 되겠는가? 그 뒤로는 마침내 과거 볼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상자를 엎어보니 수천 냥 돈이 있었다. 그 절반으로 배를 한 척 사서 강과 호수를 오갔고 나머지 반으로는 온갖 잡화들을 사들였다가 그때그때 팔아 생계를 꾸렸다. 아침에는 오나라 땅으로 갔다가 저녁에는 초나라 땅으로 가며 사노라니 마음이 흡족했다. 하루는 악양성 밖에 배를 대고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가 친하게 지내던 나생의 집을 방문했다. 나생 역시 빼어난 선비였는데 주생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술을 사왔다. 즐겁게 술을 마신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퍽 취해버렸다. 주생이 배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날이 캄캄했다. 이윽고 달이 떠올랐다. 주생은 닻을 풀어 배를 중류로 흘려보내놓고는 삿대에 기대어 곤히 잠들었다. 배는 바람을 받아 쏜살같이 달렸다. 주생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안개에 쌓인 절에서 종소리가 들려왔고 달은 서편에 걸려 있었다. 양쪽 강가에는 푸른 나무가 어슴푸레 보이고 새벽빛이 어둑했는데 때때로 비단 등롱과 은 등촉의 불빛이 붉은 난간과 비춧빛 주렴 사이로 어른거렸다. 누군가에게 물으니 이곳은 전당이라고 했다. 주생은 시 한 편을 지어 읊었다. 악양성 밖에서 삿대에 기댔더니 밤사이 바람 불어 취향에 들어섰네. 두견새 소리에 새벽 봄 달이 밝은데 몸은 이미 전당에 있어 흠칫 놀라네. 아침이 되었다. 배에서 내려 예전에 살던 동네로 가서 친구들을 찾아보니 그중 반은 이미 세상을 떴다고 했다. 주생은 시를 읊조리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면서 서성이며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기녀 배도라는 이는 주생이 어린 시절 몹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다. 재주와 미모가 전당에서 으뜸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배랑이라고 불렀다. 주생은 배도의 집을 찾아갔다. 배도는 매우 정답게 주생을 맞이했다. 주생은 배도에게 이런 시를 지어주었다. 하늘가 방초에 몇 번이나 옷을 적셨던가. 말리 밖에서 돌아오니 눈에 뵈는 족족 달라졌네. 두 추의 노랫소린 옛날 그대로인데 석양에 작은 누각 주렴이 거쳐 있네. 배도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 서방님은 이런 재주를 가지셨으니 오랫동안 남의 아래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늘. 아니, 무엇 때문에 이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시나요?
이어서 또 물었다.
결혼은 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 배도가 웃으며 말했다.
서방님께선 배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저희 집에 머물러 계세요. 제가 서방님을 위해서 좋은 짝을 구해드릴게요.
배도는 주생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기에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 주생 역시 배도의 고운 자태에 흠뻑 반하여 웃으며 이렇게 사례했다.
하하, 감히 바라지 못하던 바요.
아, 이렇게 배도와 주생이 이제 눈이 맞았어요. 첫눈에 반한 거죠. 근데 특히 이 배도가요, 아닌 척하면서 보통이 아닌 여자입니다.
내가 예. 구해줄게.
그런데 남자 주인공 주생 말이에요. 이 고전 소설에 늘 등장하는 흔한 엄친아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치면은 그러니까 뭐 몇 번 이렇게 공무원 시험 보고 뭐 사시 보고 이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된 거죠.
그래서 예. 굉장히 그 유망 전도 유망한 인물인데 예.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장사꾼으로 바꿨잖아요. 이 주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소설 속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 자기 동기 중에서도 매우 탁월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먼저 그 과거에 합격할 만한 그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법대에서 굉장한 그 이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고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동료 보기도 민망하고 몇 번 해보다 보니 운도 안 따르고 그래 지금은 이제 매우 그 마음이 착잡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주생과 배도는 처음 만날 때부터 이렇게 서로 눈빛과 마음을 주고 받아요.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 떠도는 사랑을 그만두고 배도가 아예 자기 집에 앉혀놔요. 편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 초대해주고 네. 눈짓을 보내주고. 예. 이렇게 뭐 잘 될 것 같죠? 네.
연애에만 충실하던 팔자 좋은 남자 주생. 네. 그러나 승상댁 초대에 응하러 간 배도를 몰래 뒤따라가 봅니다. 주생이. 근데 아이고 여기서 또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고 마는 주생입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주생은 몸을 숨기고 다가가 숨죽여 방 안을 엿보았다. 금빛 병풍이며 화려한 이부자리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주색 비단 저고리를 입은 부인이 백옥으로 만든 책상에 기대 앉아 있었는데 나이는 50살 가까이 되어 보였다. 조용히 앉아 좌우를 둘러보는데 참으로 맵시 있는 자태였다. 부인의 곁에는 14살쯤 된 소녀가 앉아 있었다. 구름처럼 풍성한 검은 머리에 두 뺨은 취한 듯 연분홍색을 띠고 있었다. 반짝이는 눈을 옆으로 돌릴 때면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달 같고 어여쁘게 웃음 지을 때마다 생기는 보조개는 봄꽃이 새벽 이슬을 머금은 모습 같았다. 부인과 소녀의 사이에 앉은 배도의 모습은 봉황의 곁에 선 올빼미만도 진주 곁에 놓인 조약돌만도 못해 보였다. 주생은 구름 너머로 넋이 날아간 듯 하늘 위로 마음이 날아다닌 듯했다.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방 안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일어났다. 술을 한 잔씩 마시고 난 뒤 배도가 돌아가야겠다고 하자 부인이 완강히 만류했다.
배도가 더욱 간절히 돌아가기를 청하자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낭자가 전에는 이러지 않더니 오늘은 왜 이리 급히 가려고 하는가?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이라도 있는 겐가?
배도가 옷깃을 여미고 자리에서 물러나 앉으며 대답했다.
마님께서 물으시는데 제가 어찌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주생과 인연을 맺은 일을 자세히 말하는 것이었다. 부인이 미처 뭐라 말하기 전에 소녀가 미소 지으며 배도에게 눈길을 돌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하룻밤 좋은 만남을 망칠 뻔했네요.
부인 역시 웃더니 돌아가기를 허락했다. 주생은 재빨리 뛰어나와 배도의 집으로 먼저 돌아와서는 이불을 끼고 누워 잠든 채 하며 우레처럼 코 고는 소리를 냈다. 주생은 선화를 본 뒤로 배도를 향한 마음이 이미 식어버렸다. 말을 주고받을 때에도 억지로 웃음 지으며 기뻐하는 척할 뿐 마음속엔 온통 선화 생각뿐이었다. 어느 날 부인은 어린 아들 구경을 불러 이렇게 분부했다.
내 나이가 벌써 12살인데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훗날 성인이 되어 어찌 자립할 수 있겠느냐. 배랑의 남편 주생이 글 잘 아는 선비라고 들었다. 주생에게 가서 배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구나.
부인이 집안을 다스리는 법도가 매우 엄했기에 구경은 감히 분부를 거역하지 못하고 그날로 즉시 책을 들고 주생에게 갔다. 주생은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이제 됐구나 생각하며 제삼 겸손하게 사양한 뒤 마침내 구경을 가르치기로 했다. 어느 날 주생은 배도가 집에 없는 때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구경에게 말했다.
수업받으러 오가기가 몹시 힘들겠구나. 너희 집에 빈 방이 있어 내가 너희 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은 너는 오가는 고생을 하지 않고 나도 너를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구경이 감사하며 말했다.
참으로 바라던 바이옵니다.
구경은 집으로 돌아가 부인에게 사정을 고하고 그날로 주생을 맞이해왔다. 배도가 돌아와 이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선랑은 다른 여자가 생겼나요? 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시겠다니 대체 어찌 된 일이어요?
아, 듣자니 승상댁 장서가 3만 권이나 되는데 부인께서 승상의 옛 물건을 함부로 집 밖에 내놓으려 하지 않으신다는군. 그래서 그 댁으로 들어가 세상에 보지 못한 책들을 읽어보려는 거야.
사방님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제게는 복이지요.
주생은 승상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긴 했지만 낮에는 구경과 함께 지내고 밤에는 집안의 문단속이 철저해서 뾰족한 술을 낼 수가 없었다. 고민으로 잠 못 이루며 열흘을 보내더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 온 거는 본래 선화를 만나보기 위해서였건만 지금 좋은 봄날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자니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 차라리 깊은 밤에 선화의 방으로 뛰어드는 게 낫지 않을까? 잘 되면 높은 감투고 안 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날 밤은 달이 없었다. 주생은 몇 겹 담장을 넘어 선화의 방 앞에 이르렀다. 복도가 구불구불하고 주렴과 장막이 겹겹이 쳐 있었다. 한참을 응시하니 인기척은 전혀 없고 다만 선화가 불을 밝힌 채 연주하는 모습이 보일 뿐이었다. 주생은 난간 사이에 몸을 숨기고 선화의 연주를 들었다. 선화는 연주를 마치더니 작은 소리로 소동파의 하실랑을 노래했다. 그 노랫말은 이랬다.
주렴 밖에 그 누가 문을 밀쳐서 요대노로 부르던 단꿈을 깨우나 누군가 했더니 대숲에 부는 바람소리네.
주생이 즉시 주렴 아래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바람소리라 하지 마오. 진짜 님이 오셨으니.
주생 주생, 배도한테도 시를 읊어주더니 선화한테도 시를 읊어서 마음을 얻네요. 그런데 재능 많은 기생도 또 승상 때 귀한 따님도 다 넘어가요, 주생한테. 주생이 잘생겼나요?
아주 잘생겼고 한눈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시가 또 기가 막힌 시제가 있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타입이죠.
근데 제가 볼 땐 주생 좋은 남자 아니에요.
좋은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보기에도,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기에도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이거 딱 보면서 아 이런 남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딱 이랬어요. 예. 근데 주생이 또 나쁜 점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렇게 그 선화네 집이 괜찮죠?
그렇지. 승상 과거에 승상을 예. 했던 집이니까.
그러니까 선화하고 네. 또 이렇게 짝이 이루어지면 자기의 어떤 신분 상승도 상승. 생각을 해요.
여자들도 또 그 좋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좋은데.
예.
이 주생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잘 보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남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만 달콤한 말만 하면서 얼굴 잘생긴 그런 남자는 좀 위험해요. 네, 오늘의 퀴즈 여기서 내드릴게요. 주생전의 주인공 주생은 배도와 선화 두 여인과의 삼각관계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배도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1번 기녀, 2번 선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스파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고 올까요? 우리 이선입니다. 여우비.
아우 이거 주차장이야 도로야 하며 답답한 차 속에서 하루. 기름지라기 무섭게 입으로 쏙쏙 들어가는 전부치고 음식 만드느라고 또 하루. 아침 일찍 차례 지내고 또 맛있는 음식 시컷 먹고. 자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한 집 살면서도 마주하기 어려운 식구들과 둘러앉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뭐하지?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옛 고전 소설과 함께하는 추석 특집 고전 읽기.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아메오사 출두요! 박문수전. 500년 전 얽히고 설킨 삼각관계 러브스토리 주생전. 남자들을 호령하는 멋진 여자 영웅의 이야기 박시전. 이렇게 맛있는 우리 고전 푸짐하게 차려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오후 4시 104.5MHz에서 추석 특집 고전 읽기와 함께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전 100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고전 주생전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주생전을 읽다 보니까 이 주생이라는 사람이 정말 사랑이나 아는 사람일까?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랑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주생에게 대해서 뭐 또 신분 상승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선화를 보고 마음에 불길이 일어났으니 어떡하냐고. 사랑이 일어나는 걸 어떡하겠냐고. 이건.
아니 그러니까. 사랑에는요 선생님 믿음이 네. 있어야 되고요. 제가 제일 또 겁나하고 싫은 게 사랑에 가깝게 가지 못하는 게 배신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그거를 미리 알아서 못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주생이라는 사람 배도한테도 첫눈에 반해서 좋아했고 예? 선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럼 선화 다음에 또 다른 여자가 나오면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긴 거기밖에 안 나와. 선화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바라 이제 그 승상 부인 네. 선화 배도 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배도가 더 이상 안 예뻐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화가 나려고 그래.
화가 나지. 이게 주생같이 하는 남자를 골라야 되는데.
참 사랑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선화의 남동생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선화네 집에 머물면서 남몰래 사랑을 키워가요. 주생과 선화가. 하지만 사람 눈은 피해도 자기 마음속 눈을 피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주생은 슬슬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배도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주생은 오랫동안 배도를 만나지 않았으니 배도가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배도의 집으로 갔다. 선화는 밤에 주생의 방에 와서 몰래 주생의 가방을 뒤지다가 배도가 주생에게 준 시 몇 편을 발견했다. 선화는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 책상 위에 있던 붓으로 배도의 시를 까맣게 뭉개버렸다. 그러고는 아나미 한 편을 새로 지은 다음 비취색 비단에 써서 주생의 가방 안에 넣어두고 방을 나왔다. 선화가 지은 노랫말은 이러했다.
창밖에 드문드문 반딧 불빛 깜빡이고 높다란 노각에는 달이 걸렸네. 섬돌에는 대나무를 지나는 바람소리, 주렴에는 오동나무 그림자. 밤은 고요하고 사람은 시름겹네. 방탕한 그대는 소식도 없이 어디서 한가로이 논이는지 생각지 않으리라. 헤어질 마음 끊이지 않으면서도 부질없이 동트기만 기다리네.
이튿날 주생이 돌아왔다. 선화는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주생의 가방을 뒤진 일도 말하지 않았다. 주생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주생은 아무런 낌새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루는 부인이 잔치를 열고 배도를 불렀다. 부인은 주생의 학문과 품행을 칭찬하는 한편 아들을 열심히 지도해 주는데 감사하며 이런 뜻을 주생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주생은 이날 밤 술에 만취해 골아떨어져 있었다. 배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앉아있다가 문득 주생의 가방을 열어보았다. 자신이 지은 노랫말이 먹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고 몹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곧이어 아남이 노랫말을 발견하고는 그것이 선화의 소행임을 알아차렸다. 배도는 매우 화가 나서 선화가 지은 노랫말을 소매 속에 넣고 주생의 가방을 원래대로 닫아 놓은 뒤 앉아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아침에 주생이 술에서 깨어나자 배도가 천천히 물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서 오랫동안 여기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경이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해서 그렇지.
처남을 가르치자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주생은 무안해져 얼굴과 목덜미가 벌겋게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배도는 한참 말이 없었다. 주생은 당황해 어쩔 줄 모르며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러자 배도는 선화가 지은 노랫말을 주생 앞에 던지며 말했다.
담을 뛰어넘어 정을 통하고 담장에 구멍을 뚫어 들어가 사통하는 것이 군자가 할 일입니까? 들어가 부인께 모든 사실을 아뢰렵니다.
배도가 획 몸을 일으키자 주생은 허둥지둥 배도의 몸을 껴안았다. 주생은 그간의 일을 사실대로 말한 뒤 머리를 숙이고 애걸했다.
나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으면서 차마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려 하는가?
배도는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말했다.
서방님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돌아가세요. 그러지 못하겠다면 서방님이 이미 약속을 저버렸는데 제가 맹세를 지킬 수 있겠어요?
주생은 어쩔 수 없이 선화의 집에 다른 핑계를 대고 배도의 집으로 돌아왔다.
보통의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하나는 나쁘죠. 삼각관계에서. 여자 하나는 나쁜 여자, 하나는 좋은 여자, 착한 여자 이렇게 되는데 배도가 기녀예요. 신분이. 아이고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렸네. 근데 선화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있었겠죠.
있겠죠. 네, 있겠죠. 예. 그렇다면은 배도가 정말 방해를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래요?
근데 안 해요.
배도가 또 그렇게 유치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아주, 집으로 데려다 놓죠.
아주 예. 쿨해요. 근데 사랑이 정말 그렇게 쿨한 것이냐? 난 사랑이 쿨하다고 생각하네. 사랑이 쿨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 또.
그래요. 쿨한 게 아니다.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제일 먼저 질투죠. 질투가 나오겠죠.
질투, 시기, 예. 뭐 여러 가지 온갖 잡생,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죠.
네. 선생님이 배도를 요즘 여자로, 쿨한 여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근데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결정적인 최종 선택은 양가집의 규수 스타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쿨한 여자가 손해본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쿨한 여자는 계속 쿨하게 지내야 되는.
근데 요새 드라마 보면서도 그러잖아. 저런 나쁜 인간이 있나 이러면서도 계속 보잖아요.
근데 이 주생 같은 사람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네요. 제가 보니까. 이 배도가 그냥 쿨한 거로 끝내죠. 배도가 마음이 아플 거라는 걸 모를까요?
아이고.
저 여자는 쿨하니까 괜찮을 거야. 잘 살 거야. 씩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럴지도 모르지.
그럴지도 근데, 몰라요.
근데 아마 이 주생이
네.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보면 행동은 행위는 어쩔 수 없이 나쁘지만.
저 헬레나처럼 내가 가려고 간 게 아니야. 나도 신이 장난을 쳐서 간 거야. 그 얘기하시려고 그러셨죠.
그러고 보니까 헬레나도 뭐 그런 삼각관계.
그렇죠.
여자 삼각관계. 이번에는 여자가 주인공이고 여기 이제. 남자가 주인공이고.
예. 아유, 이 주생전은 점점 저를 화나게 만드는데요?
아, 굉장히 여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 사랑의 관점에서 안 보고.
당연하죠, 선생님. 제가 여잔데요. 자,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주생전의 주인공 주생은 배도와 선화 사이에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배도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1번 기녀, 2번 선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스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도. 배도는 주생을 집에다 데려다 놓습니다. 근데 주생이요. 선화 생각에 잠을 이루질 못하고 병이 나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배도가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게 되는데 배도는 선화를 아내로 맞아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서방님이 자주 오가는 길가에 내 뼈를 묻어달라고까지 마지막 소원을 남겨두고 목숨을 거둡니다. 그래도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주생은 어떻게 선화한테 갈 수가 있어요? 정말 얄미운 것 같아. 고민 끝에 결국 주생은 멀리 외가 친척이 있는 호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중국의 절강성을 호주시라고 한대요. 예, 글리 떠났어요.
네.
예, 그 다음 이야기 백운철 씨에게 부탁할게요.
괴로움에 잠 못 이루는 사이 어느덧 새봄이 돌아오니 만력 임진년이었다. 장로인은 주생의 얼굴이 날로 초췌해지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다 싶어 그 이유를 물었다. 주생이 감히 숨기지 못하고 사실대로 말하자 장로인이 말했다. 왜 진작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느냐. 내 아내는 노승상과 일가여서 두 집안이 대대로 잘 알고 지냈다. 내가 혼사를 추진해보마. 이튿날 장노인은 아내에게 편지를 쓰게 한 뒤 늙은 하인을 전당으로 보내 혼사를 의논하게 했다. 선화는 주생과 헤어진 뒤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으며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했다. 부인 역시 선화의 병이 주생 때문에 생긴 것인 줄 잘 알고 있었지만 선화의 뜻을 이루어주고 싶어도 주생이 이미 떠나버린 뒤라 어쩔 도리가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장노인의 아내 노씨의 편지를 받게 되자 온 집안이 몹시 놀라며 기뻐했다. 선화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몸단장을 하니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은 듯 싶었다. 그리하여 그해 9월로 홀례를 날짜를 잡았다. 그리하여 그해 9월로 홀례 날짜를 잡았다. 주생은 날마다 포구에 나가 선화의 집에 보낸 하인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떠난 지 열흘이 못 되어 하인이 돌아왔다. 하인은 결혼 약속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한 뒤 선화가 쓴 편지를 주생에게 전해주었다. 주생은 편지를 뜯어보았다. 분 향기와 눈물 흔적이 가득해서 그동안 선화의 슬픔과 원망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만했다. 편지를 다 읽은 주생은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난 듯 술에서 막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한편으로 슬퍼하고 한편으로 기뻐하며 혼례를 올릴 9월까지 손꼽아 보니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 보였다. 혼례 날짜를 앞당기고 싶어 장노인에게 재차 하인을 보내달라고 청하고는 선화에게 보낼 답장을 썼다. 방경에게 삼생의 인연으로 천리길을 넘어 편지를 받으니 당신을 그리는 마음이 어찌 생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좋은 일을 조물주가 시기할 때가 많다더니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룻밤 이별이 몇 년의 한이 될 줄. 서로 멀리 떨어져 산천이 가로막고 있으니 말 한 필에 몸을 싣고 하늘 끝에 홀로 서서 몇 번이나 상심했던지 모릅니다. 기러기가 오땅 구름 위에서 울 때, 원숭이가 초땅 산 속에서 울부짖을 때, 여관에서 홀로 잠을 청하며 쓸쓸한 등불 아래 있노라면 사람이 목석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서글픈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방경이여, 이별의 아픈 마음은 당신도 잘 알겠죠? 하루가 3년 같다는 옛말이 있더니 그렇게 치자면 한 달은 곧 90년이 되는군요. 결혼 날짜를 잡은 가을까지 기다리다 저 거친 산의 메마른 잡초 속에서 내 시체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끝간데 없는 이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종이를 앞에 두고 오열합니다.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먼 저 중국 땅에 사는 외가 친척의 부인 되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선한의 집과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편지 한 통에 그냥 덜커덕하니 결혼까지 성사가 됐어요. 이렇게 전개가 급작스럽게 일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다시 맺어지고 뭐 토끼 같은 여우 같은 딸 이렇게 아들 딸 낳아서 오순도순 살았다 이런 얘기.
아니. 주생전이 그렇게 또 끝나지를 않고
네.
해피엔딩이 안 됩니다.
오, 그럼요.
이제 잘 될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에 이 조선
네.
권필의 나라 우리나라죠. 조선에서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는 임진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중국이 그때 명이었는데 명에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여기에 주생이 합류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희구씨가 그 너무 그 미워하니까
얄미워.
이제 이게 된 거야 이렇게 결혼을 못 하고 조선으로 파병을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파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름시름 앓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때 이 권필을 만나게 되고 이 권필이 주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주생절을 지었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 예.
결국. 이제 선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얘기 안 나타나죠.
그러면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 뭐 뒤에 가가지고 나 이런 나라는 화자가 나오는데 그게 권필이에요?
아니 여기는 이제 뭐 주생 얘기로 이제 쭉 되지만
네.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권필 얘기로 이제 바뀌는 거죠.
아.
소설이죠, 소설.
그렇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아, 내가 들었다. 근데 이게 얘기가 점점 뒤로 갈수록 리얼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배도에 넋이
예.
본인은 뭐 아주 쿨하게 이렇게 보내줬지만 주생 역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선화도 역시 이제 행복하게 살지 못한 상태까지에서 이제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미워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맞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아마
저 때문에?
그런 그게 계속 있을 거예요.
영향이 있었나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왠지 이 저 씁쓸한 에스프레소 쓴 거 한 잔 딱 먹은 게 되는데 어유,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가끔은 좀 사랑이라는 게 유치하기도 하고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막 오고 가는데 네. 결론은 선생님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새드 엔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해피 엔딩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 주생전 어떠셨어요? 얄미운 구석도 있었고 재밌는 구석도 있었고 안타까운 구석도 있었죠? 자, 내일은 또 박시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도전. 대궐벗을 푸르고 어지러이 꽃 날리니 성 가득 벼슬아치는 봄볕에 아양떠네. 조정에선 임모와 태평세월 하려하나 뉘시켜 포의 입에서 바른말 하게 했나.
시인 권필의 목숨을 앗아간 한 편의 시 바로 이 궁류시입니다. 아름답고도 평화로운 궁궐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태평성대만을 말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누구에게 자신들의 공공한 삶을 전할 것인가. 목숨을 걸고 충심으로 바른 말을 할 신하가 궁궐 안에는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읊은 것입니다. 비록 벼슬을 멀리하고 강화도에서 야인으로 살았지만 왕과 권리들의 타락, 관리들의 타락,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시인 권필, 잘못된 것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필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면 이 사회는 점점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전 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 창비에서 재미있다 우리 고전 방문 수전, 와이즈베리에서 구번영의 신화 읽는 시간, 공연 선물입니다.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세 번째 작품이네요. 연극 나의 처형은 밤이면 양들을 사러 마켓에 간다 초대권을 드리고요. 가을을 맞아서 유럽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의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에서 입장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드립니다.
예, 주생과 열정적인 사랑을 나눴던 배도. 배도는 기녀였죠?
네, 퀴즈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특강 안내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그리스 신화 전문가인 건국대 김길수 교수와 함께 그리스 신화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공개 특강 강을 마련했습니다. 내일 모레죠? 10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2호선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에 있는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열립니다. 아직 신청 늦지 않았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 공개특강 신청방에서 자세한 공지 확인하시고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낭독해 주신 북나래에서 백운철 씨.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제이슨 카스트로 Over the Rainbow 들으실 거고요. 인사드릴게요, 선생님.
네.
지금까지 고전 읽기의
구본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